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한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0절 한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위한 마지막 청원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세 번째 청원을 두 번째 청원, 즉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보충하는 청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바대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그 왕에게 있는 왕정 국가입니다. 따라서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이 실현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라고 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그 왕좌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뜻을 받으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청원은 당신의 나라이니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어떤 동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앞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고 또 서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단은 뭔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받는 난감한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없으실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의지와 그리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고난의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가늠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지 못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수준의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격차를 하늘과 땅 차이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우리가 무슨 수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뜻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즉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본 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아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즉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영접하여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이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는 그 역사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들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을 평생의 목적으로 두고 삼아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평생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친구에게 받든 내 부모에게 받든 아니면 직장 동료에게 받든지 간에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교제한다는 헬라어가 그 유명한 코이노니아인데 여기서 친교하는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동역한다는 의미의 파트너십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 즉 파트너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구원사역에 동참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사역을 하나님의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파트너로 삼으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은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원사역이 되어야만 합니다. 목사나 선교사만 영혼 구원을 인생의 제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하는 이 사역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트너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혼 구원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잘 먹고 성공하여서 누리라 하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전쟁에 났을 때 후방에서 전쟁에 나간 군사들에게 물자를 보급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후방에서 일단 전쟁이 나면 아낌없이 물자를 아끼지 않고 군인들에게 보내는 이유는 그 물자를 가지고 적과 싸워 이기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후방에서 보낸 이 모든 물자들이 이 적들과 싸우는 데 쓰여지지 않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데에만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전쟁 물자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 라고 하여 아낌없이 모든 자원들을 지원하는데 그 모든 물자들이 우리가 스스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쓰여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에 사용됨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 구원에 사용되지 않고 내 배를 위해서만 사용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이 의미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좀 이상하고 낯설게 들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니까 좀 이상한 거지요. 우리가 알고 또한 믿고 있는 바대로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력해서 그 구원을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의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온전한 의까지도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한 완벽한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의 의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지 우리가 이룬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은 전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과거 시제를 통해서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지만 또한 아울러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미래형으로도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두 구절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로마서는 구원을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는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둘의 표현의 공통점은 아직 구원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표현되는 빌립보서도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 시제는 현재 진행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아직 구원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인 동시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의 긴장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의인으로 우리를 인정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할 긴장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요구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긴장감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동시에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긴 여정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이 우리에게 받은 과거의 사건으로만 남겨졌다면 복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미 구원받은 존재,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복음은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나 필요한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 복음을 불신자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단번에 받는 즉각성도 있지만 구원을 점차적으로 이루어가는 점진성도 그 구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수시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는 일마다 족족 실패하고 마음이 낙심될 때 내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내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낙심해서야 되겠나? 하나님이 독생자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셨어! 라고 하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늘 넘어지는 자신에 대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죄에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독생자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니까 라고 하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내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지 하나님 저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스스로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뜻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선포된 복음의 능력이 자신을 부인하게 만들고 자신을 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익숙치 않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도 익숙치 않지만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에는 더더욱 익숙치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죽이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을 포기하게 되고 자신을 죽이게 될 것인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익숙치가 않게 되다 보니 어떠한 문제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 복음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식 수준에서 남들 생각하는 그대로 그냥 생각하고 결정을 하다 보니 결국 자신의 뜻을 위한 결정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뜻, 그리고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세상 그 어느 누구가 복음의 능력 없이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여 자신을 죽이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내비추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게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신 것이 예수님의 본심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자신의 뜻을 포기하시고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만 생각하니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선택하시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받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살리셨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탁 하고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절대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 죽는 그 죽음을 그냥 절대 놔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더욱더 풍성한 생명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형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지만 원래는 건축가로 상당히 유명한 분입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나 한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 목사님의 아버지는 부산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필라델피아에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평소 공학에 관심이 많았던 이 하 목사님은 열심히 공부하여서 자신의 꿈대로 이 명문대학 그리고 명문대학원에서 이 건축을 전공하게 되었고 후에 최고의 설계회사에 입사하면서 그야말로 탄탄대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나환자촌의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 이민을 와서 20대 중반의 회사 중역이 될 만큼 정말로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근을 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게 되었고 후에 진찰을 받아보니 심실빈맥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심실빈맥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병의 일종인데 심장이 이 불규칙하게 뛰다가 갑자기 막 빨라지면서 호흡곤란으로 죽는 병입니다.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오직 건강한 심장을 이식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 심장에다가 기계를 연결하여서 심장 박동을 규칙적으로 잡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최고의 성공 가도를 달렸던 그가 이제 기계에 의존한 채 심장 이식을 기다리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증세는 악화되었고 의식을 잃는 횟수도 한 달에 한 번에서 하루에 두세 번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응급조치로 인해서 간신히 숨을 붙여넣는 정도로만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연명에 나가 무려 2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 2년의 시간이 이 목사님에게는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습니까? 날마다 죽음과의 사투를 벌이면서 정말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매일 드렸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치의가 오더니 드디어 맞는 심장이 들어왔으니 내일 저녁에 수술을 하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야 이제는 살았구나 라고 안도를 하는데 이 주치의가 스치듯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나타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옆방에 어린 딸을 둔 엄마가 실려 들어왔는데 이틀 내로 심장을 이식받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그 엄마가 필요한 심장이 당신이 받을 심장과 똑같지 뭡니까? 같은 O형에 같은 압력, 같은 사이즈예요. 참나. 심장을 이식하려면 세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한답니다. 혈액형, 심장의 압력, 그리고 심장의 크기까지 맞아야 하니 정말로 조건이 까다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2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심장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 전날 의사가 아무 생각 없이 한 이 말이 그 하목사님 마음에 빡 하고 박혔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마음에 들었던 생각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를 그 기회를 선뜻 잡을 수가 없었다. 나보다 더 급하게 그 심장이 필요한 사람을 모른 척해도 되는 것일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노라고 했던 나의 다짐은 지금 이 상황과는 상관이 없다고 믿어도 되는 것일까? 당연히 괜찮지.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해 넌 충분히 고통받았어. 이제 이 심장으로 그 고통을 끝내고 하나님과 약속한 삶을 시작해 하고 외치는 확신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안에 있는 나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내 심장이 필요하다.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해도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도 죄인인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가 죄인이 되어 대신 돌아가셨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만 한다. 내 몸처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는 것을 말한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인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하 목사님은 2년 만에 나타난 심장을 옆 병신의 엄마에게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심장을 준 후에 정확히 일주일 후에 자신은 호흡곤란으로 정신을 잃게 되었고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 병동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 하 목사님을 살리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심장을 남에게 주었다는 이 모든 사실이 의료진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하 목사님의 주치의가 철저히 무신론자였는데 이 하 목사님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에 하 목사님과 맞는 심장이 기적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두 번의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 목사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건축회사를 창업하게 하시고 그리고 목사로 세우셔서 목회와 사업을 병행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하 목사님의 비교적 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는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벼이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위해 죽음을 택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는 죽음은 선교사님들의 순교나 하 목사님처럼 자신의 심장을 남에게 양보하는 이런 극적인 사건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죽여야 하는 일들은 정말로 얼마든지 많습니다. 늘 돈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는 사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해 죽지 못하는 자신이 문제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늘 불안한 사람은 자기를 증명하지 못하는 일에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늘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은 자기 주변에 유독 별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죽지 못하는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어야 할 내가 죽지 않으니 문제가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음을 자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은 나 자신도 놀라운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 목사님의 인생이 그러했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또한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요구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자처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므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